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양이가 좋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좋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다 해야 되지. 수양회가 좋으니까 수양간도 좋고 여러분 수양간이 좋으니까 수양간의 날씨도 좋고 그렇죠? 밑에 내려가 봐요. 푹푹 쪄는데 여기는 그 완전히 명당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은 수양간이 돼서 여러분 수양간이 좋으니까 밥맛도 좋죠? 수양회가 좋으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잠도 잘 오지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년에 두 철씩 여름 겨울 전국에 있는 형제들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시간도 되고 또 서로 간증도 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이 기회가 참 우리들에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때는 좀 많이 더웠죠. 극성스러운 사람들 수양에 빨리 가서 참석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1차에 가고 극성사람들 좀 피해서 양보하고 우리 좀 천천히 가자 하시는 분들은 2차에 오시니까 날씨도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저는 1차 수양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오셨다는 그 간증들을 제가 이래 들으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런 귀한 종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믿음 속에 거하지 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막 그래 하시면서 이끌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박자가 맞다고 그럴까요? 이 사이가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관계인지 그게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1차 수양회 때 그 김광열 장로님이라고 나환자촌에 영천 경북 영천 나환자촌에 계시는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한자촌에 집회를 가셔서 첫째 날 저녁에 그 교인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사택으로 옮겨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복음 집회를 하셨죠. 1차 집회 하시고 2차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김광렬 장로님께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뭐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이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었지만은 몇 번 이렇게 뵌 적도 있고 저희들의 집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김광렬 장로님이 구원을 받고 닭이 6천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냐면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나환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뭐 어떤 동네에서는 양계를 하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양돈, 돼지를 먹이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소를 먹이고 야 이분들 몸도 너무 약하고 병이 있는데 세금 받지 말자. 세금을 다 면제해 줬어요. 근데 생활이 조금 좋아지지요. 김광렬 장로님께서 의논하시기를 우리 닭 6천수가 있는데 3천수만 팔고 3천수 팔고 3천수만 하면 우리 밥은 안 먹나 먹고 사는 건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3천수를 파신 거예요. 그 돈을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남한자촌 교회들 일곱 군데 집회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그 중에 이제 안동도 들어있고 충무 그 유명하신 목사님 박옥은 목사님 그분도 김광렬 장로님처럼 키가 굉장히 커요. 아주 키가 크고 체격도 아주 좋고 아마 우리 선교에서 그렇게 키 크고 체격 좋으신 분 드물지 싶은데 그 장로님께서 닭을 팔아가지고 집회를 하시고 일곱 군데 집회를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치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별세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야기를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야 하나님 앞에 닭을 3천수나 팔아가지고 일곱 군데 집회를 해서 한 개 교회에 100명 같으면 700명이고 아마 100명 안 되는 교회도 있을 거고 그래 한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치장암이 오는 걸 보면서 그거를 막아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요? 뭐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 사시면서 신앙은 자유니까.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암이 걸려 죽었다.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이 김광열 장로를 보시면서 너 몇 년도 몇 월 달 되면 너 죽어. 내가 널 데려갈 거야. 데려가는 방법으로 치장암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널 데려갈 거야. 내가 너를 데려가는데 그 사이에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 네 마음대로 한번 내봐. 장로님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분이 복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정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목수 정형제, 그 형제가 일을 잘하더라. 인천 예배당을 짓고 대구 예배당을 짓는데 일꾼은 목수가 없어서 어려웠었는데 마침 정형제가 놀고 있어서 어이 정형제 왜 노냐? 목사님 일거리가 없습니다. 내 일거리 하나 줄까? 목사님 쌀값만 주세요. 쌀만 뭐 그래 내 쌀값 줄게. 그래가지고 쌀값 받고 대구 가서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대구 교회 형제님 아시지만은 기둥을 양가에 두 개씩 세우는데 기둥이 보기가 너무 싫어요. 아주 흉측스러워요. 저 기둥을 어떻게 하지? 저거 안 세울 수 있는 H빔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가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돌로 싸가지고 해놓으면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됩니다. 그 형제가 돌로 싼 거예요. 대구 교회 한번 가봐요. 돌로 싸가지고 아주 예쁘게 장식을 싹 했거든요. 만약에 주님 앞에 김광열 장로님이 서셨고 정형제하고 둘이 섰는데 너 세상에 있다가 있을 때 뭐하고 왔어? 주님 내가 치장암이 걸려가지고 막 고생했습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뭐 좋다 하는 거 다 해도 안 되고 그래야 결국 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낫습니까?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닭을 삼천수 팔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박 목사님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녔는데 7개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예? 암하고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선 게 더 낫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선 게 더 아름답겠어요? 정형제가 주님 앞에 섰는데 야 정형제 너는 뭐 했어? 뭐 하다 왔어? 마지막에 뭐래? 마지막 장식을 어떻게 했어? 주님 나는 잘 모르던데 내가 아무래도 그냥 살기 싫어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인천 예배당 지었습니다. 대구 예배당 지을 때 목수가 없어서 어려웠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부족하지만은 기둥도 멋있게 장식을 하고 목수 일을 해가지고 대구 예배당 지어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하고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 영광스럽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영광스럽겠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한번 쓰임을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냐.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너무 아름답게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삶이 어디 있겠냐. 김광열 장로님이 마음에 넣기를, 그때 왜 내가 믿음이 없었다고 3천수판 한 2천수 더 팔아도 되는데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덜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마지막을 복음으로 장식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너무 보람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암하고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설랍니까? 예? 어려움하고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영광스럽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한번 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되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원래는 유별나게 더워가지고 사람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죠. 뭐 전국이 뭐 이건 다 아는 바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8장을 두시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16장, 제가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들이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저녁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여러분 오후 저녁에 서쪽 하늘에 날이 붉게 노을이 집니다. 참 아름답죠. 저녁에 노을이 지면은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그래서 내일 할 일을 계획을 잡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아침에 붉으면 비 온다. 그래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청기에 대한 얘기.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은 생활의 지혜인데, 날이 저녁에 노을이 끼고 여러분 날이 붉으면은 아,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이게 마음에 굳어지려면은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가지고 굳어집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해야지 굳어집니까? 말씀 같으면 믿으면 되는데, 이건 날씨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날이 붉고 노을이 지는 거 보니까, 아, 내일은 날씨가 좋다. 모르겠어요. 여기 구원 받으신 지 5년 이하 되신 분 몇 분 될라니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5년 이하 된 분보다도 10년 이상 된 분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렇죠? 예. 그래, 근래 전에는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사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줄었어요. 말세가 돼서 그런지, 우리끼리만 살라고 그런지.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가며 10년 이상 살아보면은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하면은, 저 형제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주님 앞에 틀림없이 한 대 맞지. 그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저 형제가 저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언젠가 크게 후회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자매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야,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대구에 있었을 때, 옛날에 대구에 있었을 때, 어려울 때 자매가 교회 안에 자랐는데 나이가 들어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앞만 봐도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자매가 이 교회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시집 못 갈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뭐냐면 세상으로 흘러가 가지고 구원 안 받은 형제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돈도 잘 벌어주고 재미도 있고. 뭐 예수님 없이 살아도 뭐 재미있다 좋다 그 느껴졌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의 만족도 없고 마음의 어려움도 생기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 하면서 어느 날 대전도 집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집회 장소에 갔대. 그 자매가 아기를 얻고 왔는데 아기를 얻고 뒤에 서서 말씀을 듣는데 훌쩍 훌쩍 울더래요. 그 자매가 시집 가려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오늘 날이 붉은 거 보니까 저녁이 내일 날씨가 좋다. 좋은데 아침에 날이 붉은 거 보니까 비 와요 안 와요? 저 자매 가는 인생에 비가 오겠구나. 저 자매 가는 앞길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러분 고통이 있겠구나. 그거는 여러분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 몰라요. 그거 아는 거 그거 참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얼마 안 지났는데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야, 그 자매 남편 혼자 갔다 가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니라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가는 것이나 생활하고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걸 보면은, 야, 오늘 저녁에 날이 노을이 졌다, 내일 날 좋다, 아니야 오늘 아침에 너 안겨 날이 붉은 거 보니까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이제는 살아가면서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 것처럼 교회 안에 살면서 어떤 지혜가 생겨요? 저 형제 절에 살면 안 되지. 몇 발자국 못 가서 한 대 맞지. 저 형제 절에다가는 자빠지지. 절에서 기뻐할 거 없지. 여러분, 그런 것이 느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원래 저에게 손자가 둘이 있는데, 큰 손자가 있고 적은 손자 있는데, 큰 손자가 대덕학교 겨우겨우 턱걸이를 해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이름이 선우인데, 선우야 너 입학하겠나? 할아버지 내가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너 요 대덕은 이제 잘 안 된다 하더라. 어렵다 하더라. 교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바사바 하면 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학교 다벨입니다. 여는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단념을 했지요. 이 사바사바 수는 안 되는 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공부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저는 떨어질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떨어져 보세요. 저 아버지 목사지, 저 할아버지 목사지, 딴 교회 목사도 아니고 같은 계통에 저 큰할아버지 목사지, 삼목 밑에 손자 하나가 대덕중학교 시험에 떨어졌다 하면은 뭐 되겠어요?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고맙다, 네가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효도한다, 고맙다, 고맙다. 요번에 월드캠프를 마치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CLF 세계 기독교 지도자 800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귀한 교세를 가졌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야, 그 선우 가 미국에 유학 보내. 중학교 1학년인데. 너무 안 빠릅니까? 오, 안 빨라. 밥 숟가락만 들면 돼. 근데 뭐, 아니, 우리 선우는 유학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유학이지. 왜냐하면 시민권자니까. 미국에 가면 자기 나라 가는 거지요. 미국 가서 공부해. 그러면서 공부하란 말씀은 안 하시고, 미국 가서 원어민이 쓰는 영어 발음 배워야 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중학교 나이가 들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혀로 발음으로 입이 굳어진대요. 미국 사람은 영어를 사용하기에 알맞도록 입안에 구강 구조가 굳어진대요. 한국말 굳어지기 전에 영어를 배워야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서 굳어지는구나.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워서 목사님 꿈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앞으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뭐 올해까지는 링컨 학교인데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자. 목사님 그 구상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은 뭐 선우가 뭐 일찍 간다. 우리는 생각할 때 손자고 그러니까 생각이 돼. 아직까지 너무 안 늦나? 너무 안 빠르냐? 한 번은 학교에서 한문을 배웠는데 가출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한문을. 형자매들이 와가지고 야 선우야 아버지 어디 가셨어? 예 아버지 가출하셨어요. 이제 이게 가출이에요. 어디에 갖다 붙여야 하는지 집에서 나가면 무조건 다 가출이고 그렇게 이제 이걸 어디 갖다 붙이고 어떻게 쓰고 어느 뜻에 그것도 잘 모르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가 한국말 좀 더 배워야 안 되나 한참 통역하다가 가출 캐버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괜찮아. 그거는 얼마든지 쉽게 배울 수 있어. 한 번만 배우면 돼. 여러분 굳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 구원받은 지 20년 된 사람들 신앙이 왜 어려우냐. 굳어지기 전에 신앙을 배웠으면 쉬운데 굳어진 뒤에 신앙을 배우려고 하니까 입이 다 굳어졌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는데 자기가 영어를 하면서 학교 뭐 대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단어를 네 개를 발음을 못 하겠대. 이건 죽어도 안 된대. 네 개 단어 발음.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한국 사람은 죽어도 이 단어 발음을 못 한대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어려서 자라가지고 미국에서 영어를 구사해가지고 굳어지기 전에 영어를 배운 사람은 그 단어를 쉽게 표현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동양인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장 문제스러운 게 뭡니까? 굳어지고 난 뒤에 배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 살다가 홍역은 꼭 한 번 한답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역은 이 세상에서 뭐 하면 저승에 가서도 한다. 꼭 해야 돼. 저는 홍역 뭐 때문에 의학 뭐 전공한 것도 아닌데 왜 홍역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홍역하는 아이들을 보면 홍역을 한참 앓을 때 체온이 40도, 41도 올라가잖아요. 열에다가 이제 막 고생하는 한 번은 고인이 되시기 전에 오창명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해 부신피질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부신피질 호르몬 약값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뭐 한 300알, 500알 들은 거 5천원도 안 해요. 하루에 뭐 2, 3원 주면은 약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하루에 한 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결핵이 감염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결핵이 딱 감염이 돼가지고 결핵 환자가 되니까 결핵을 치료하면은 부신피질 호르몬 부족한 이게 막 왕성하게 나빠지고 이쪽 걸 치료하면은 이쪽이 막 나빠지고 병원에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부산에 유명한 그 내과 의사 그 장기려 박사라고 이분이 아주 막사의 상도 타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한번 해봐도 안 되겠다. 한 번은 오창명 목사님이 감기가 걸렸다고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세면바닥에 그냥 가서 엎드려가지고 누워있는 열이 너무 나니까.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다 낫고 나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장티푸스 균을 집어넣었대요. 장티푸스 균을 집어넣으면 열이 40도가 나면은 몸속에 있는 모든 균이 다 죽는데 그 치료 방법이래. 그 방법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누구든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장티푸스를 한번 해가지고 체내에 있는 옳지 못한 균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장티푸스를 앓고 나면은 건강해지잖아요. 홍역을 앓고 나면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마태복음 8장인데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죠. 2절에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가로되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저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뭐 레위기에 보면은 그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정식으로 문둥병자라고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성 안에 못 삽니다. 성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여러분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주 재미있게 살 수 있죠. 성 안에서는 여러분 성 밖에 나갑니다. 너 오늘부터 문둥병자니까 성 안에서 못 살아. 성 밖에 나가야 돼. 그 성 밖에 나가서 산이나 골짜기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먹을 것을 이제 자기가, 뭡니까? 공급받아야 되고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문둥병은 단순한 병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둥병을 주신 이유 어디 있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요. 성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 평범하게 그냥 살아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 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래저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길로 이끄시길 위하셔서 문둥병을 허락한 거예요. 성 밖에서 합니다. 적은 것이 있어도 적은 문제만 있어도 어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지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활동을 하고 일을 해가지고 공급을 받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둥병자가 되면 저쪽에서 인기척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있다가 사람 소리가 들릴 때 수건으로 옷 입술을 가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문둥병 옴습니다 어느 날 문둥병자가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이틀 3일을 못 먹어가지고 굶었죠. 배가 고프죠. 그런데 인기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건을 가져와서 옷입술을 가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둥병자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옷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는 소리를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문둥병자가 있는 걸 보고 아이고 문둥병자구나 불쌍하다 어? 저 사람 보니까 며칠을 굶은 것 같다 근데 그때는 걸어서 여행을 하니까 여행자들이 길 양식을 가져가잖아요. 뭐 어떤 때는 그 무화과도 가져가고 어떤 때는 뭐 금포도도 가져가고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할 때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그래 하는데 문둥병자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옷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 말 하지 말자. 왜? 안 하면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불쌍해서 자기가 먹던 무화과도 줄 수 있고 여러분 금포도도 줄 수 있고 여러분 빵도 줄 수 있고 그러면은 배가 고픈 문둥병자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게라도 옷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 공급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이야기하려고 푹 가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못 얻어먹어, 배고파, 굶어 죽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얻어먹을 수 있어, 요기할 수 있어, 채울 수 있어, 연명할 수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살 거냐? 내 방법대로 살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셔서 갈등을 하고 있는 문둥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야, 문둥병자야.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문둥병자라 했겠어요? 문디야 했겠어요? 예? 예, 문디야. 경상도 말로 말하면, 문둥병자 가까우면 예, 문디야 하죠. 문둥병자도 들어봐라. 네가 생각하는 생각, 네가 가고 싶은 길, 너는 남들이 먹다 남은 무화과 몇 개, 남들이 길 양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 금포도, 여러분 아니면은 빵. 왜 남들이 먹다 남은 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먹으려고 그래. 나는 그게 싫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한다. 네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를 의지했을 때, 문둥병자 들어봐. 내가 천지를 창조했지.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함이 깊은 위에 있을 그때에 내가 빛을 보면서 빛, 너 오늘부터 여기 있는 이 빛, 너 여기 있지만 기구로 내려가, 땅으로 내려가. 빛이 땅을 보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땅은 혼돈하지, 공허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도 모르지, 지멋대로 살지. 그런 곳에 빛이 오고 싶겠어요? 오기 싫겠어요? 야, 그 상황이 있었는데 빛을 보냈어. 근데 희한한 거는 빛은 불평하나서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은 불평하나 안 하고, 뭐 그 혼돈도 보고 공허도 보고 허감도 보고 다 봤는데 어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싫다까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더라. 네가 성에 살 때, 내가 너를 이끌 때, 내가 너를 키울 때 빛처럼 이거 한번 해봐. 복음을 위해 살아봐. 믿음으로 살아봐. 그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말씀을 쫓아가. 그래 해도 너는 그 길로 안 가고 빛하고 다르게, 아이고 하나님이여 너무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저 혼돈도 있고 그거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 거기 안 갈래요, 표적을 구하면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요나처럼 한번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둥이를 보면서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나누는데 궁창 아래 있는 물이 궁창 위로 올라가는데 불평안하더라. 하나님, 나 저 위에 올라가서 어떡하라고요? 떨어져 죽으라고요? 바람 불면 어디로 날리가는데? 저녁이 되면 추운데, 어는데, 감기 걸리는데, 어려운데, 왜 나를 거리 보냅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원망 안 하더라. 원망하려고 생각, 불평하려고 생각도 안 하더라. 그대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네가 봤지. 문둥이야 네가 한번 봐라. 셋째 날에 내가 묻이 드러나라고 이야기했고 묻이 드러나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땅이 큰 소나무를 쫙 내는 거예요. 30m, 40m, 50m 쫙 나무는 와, 우람하다, 힘 좋다, 씩씩하다. 그 옆에 조만한 상치가 땅에서 나올라가다가 소나무는 저렇게 힘이 좋고 키가 크고 활력이 있으니까 저래 가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어? 나는 못 가. 내 힘으로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어? 그런데 문둥이야,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연약한 상치는 힘없다고 불평하지 않더라. 못 올라간다고 불평을 하지 않더라. 그대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힘을 주셔서 큰 소나무와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능히 올라가더라. 문둥병자야,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내가 네 팔자를 바꾸고 싶어. 째째하고 더럽고 추하게 사는 네 모습. 주워먹는 모습. 얻어먹는 모습. 나는 네가 거기 가는 걸 원하질 않아. 씩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내 굶어 죽어도 굶어 죽지. 내가 저거 길 가는 사람들의 무화과 그거 얻어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 좀 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래서 내가 너에게 문둥병을 준 거야. 내가 너 미워서 문둥병 준 줄 알아?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어. 자, 신명기 11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과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거기에 물이 풍성하니까 채소밭에 물을 대는 거 그냥 발로 툭툭툭툭 차가지고 물길만 잡아주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채소가 잘 자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을 이야기하죠.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물로 농사를 짓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깨끗한 비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처럼 나일강 같은 강을 줄 수 없었느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두셨습니다. 왜 궁창 위에 물을 두셨습니까? 어느 날 문둥병자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네요. 나 이제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여행하는 자들이 먹는 음식, 먹고 남은 음식 그거 얻어먹는 데서 끝내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 산과 골짜기인데 산과 골짜기에 씨를 심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농사를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곳으로 이끄셔서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내주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하나님 내가 인간의 공급을 끝내겠습니다. 내 마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것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것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을 그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농사도 짓게 하고 그 물로 모든 생활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렇게 인도한 표면적 문둥병은 고통스러운 문둥병인 것 같이 보이지만 문둥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고 싶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신선한 것으로 채우고 싶어. 어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몇 대째 독자 나간 아주 귀한 아들 있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할머니가 야야 그 복숭 그거 아이 하나 줘라. 줄라가 아유 그거 말고 왜 그걸 줘? 여기 어떤데요? 삐뚤잖아. 복숭도 예쁜 게 있고 삐뚤 게 있어요. 아한테 왜 독자한테 몇 대 독자한테 삐뚤 걸 먹여.
어이도 어떤 거 삐뚱겼지요. 쭉 삐뚱거. 야 그거 버려. 우리 아들은 그거 안 좋아. 안 돼. 쫙 꽂은 거 멋있는 거. 독자를 둔 독 손자를 둔 할머니는 삐뚱거를 먹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먹는 거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야, 좀 깨끗한 거 요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옷 입술을 가리는 게 축복입니다. 나는 옷 입술을 가리는 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옷 입술이 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감사하지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이끄셔서 새로운 세계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면 정말 감사하고 수양에 참석한 모든 형제님의 마음속에 귀한 은혜가 함께 역사하게 되었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